이제 저는 이제 오늘부터 연속적으로 세 가지 기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기적, 다음 주에 가다라 지방의 그 아주 독한 귀신 들렸던 그 주님께서 그 환자를 고치신 기적,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중풍병자를 고치신 기적, 이 마태복음의 초도에 등장하고 있는 이 일련의 여러 가지의 기적의 사건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정리를 한번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지난주 사실상 헤어질 결심을 했던 안타까웠던 제자 호성이 두 명을 봤어요. 그 사람은 끝내 주님을 따른다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주님의 제자가 되는 데서 탈락되었을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세 번의 기적이 등장을 했었어요. 그리고는 주님께서 이 두 명의 제자들에게 제자도를 가르치시면서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의 구조는 기적, 이 8장 9장의 구조가 주로 그렇습니다. 기적을 세네 가지를 보여주시고 그런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대표적인 본문 중에 하나예요. 또 주님께서는 제자도를 가르치시고 또 한 세네 개의 기적을 보이시고는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9장 9절을 보시면 세 개의 기적이 끝난 뒤에 9장 9절 한번 보실까요? 여기 또 제자 한 명을 부르시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이 복음서의 저자였던 마태가 주님께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가를 기록해주는 그 정보임과 동시에 기적의 일련의 기적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라라는 이 제자도를 늘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보는 여러 가지의 시선과 관점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마태복음은 결국 이 제자도의 관점에서도 봐야 된다는 여러의 의견들 중에 하나가 있고 상당한 설득력이 있는 마태복음을 보는 관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적의 사건을 볼 때 그 기적 하나하나에도 의미가 있어요. 오늘도 저도 이제 이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이 기적의 사건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들을 볼 거예요. 주님께서 막 중풍병자를 일으키신단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시구나라고 하는 신앙 고백도 나쁘지는 않지만 이 일련의 여러가의 기적들을 보여주신 주님의 그 속마음, 주님의 그 속뜻이 무엇인지까지도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한다면 더 훨씬 더 풍성한 성경의 그림을 우리가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 9장 9절에서 13절까지 등장하고 또 세네 개의 기적이 또 등장합니다. 또 등장이 9장 마지막까지 또 등장해요. 계속 기적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고는 그 다음에 우리 한 군데 볼까요? 9장 35절 보시겠어요? 9장 35절 보시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주님께서는 이제 한 10가지 정도의 기적을 보여주시고는 주님께서 당신의 목회 속에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세 가지, 이것을 제가 목회 철학이라고 불렀고 이것을 이제 계시를 목회 철학에 근거하여서 우리 교회는 가르치는 교회, 전파하는 교회, 치유하는 교회, 이것은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교회라고 한다면 모든 교회는 가르쳐야 되고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그리고 고치는 사역을 감당해내야 된다라고 하는 교회의 본질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0장 1절 보실까요? 10장 1절 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를 어떻게 하세요? 또 부르세요. 나를 따르라라고 주님께서 그들을 소명하신단 말이에요. 이렇게 주님께서는 계속 기적의 사건, 일련의 기적의 사건들 직후에 제자들을 부르시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는 자신을 따랐던 제자들을 다시 세상 속으로 저 어둠의 현장으로 파송하시더라 라고 하는 이 마태가 기록하고 싶었던 이 구조를 좀 머릿속에 두시고 오늘 또 연속적으로 이제 일어나게 된 세 가지의 기적 중에 첫 번째 기적, 풍랑을 잔잔케 하는 기적을 좀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건의 시작을 한번 보실까요? 자, 8장 23절로 되돌아가 보시면, 자, 8장 2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한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예. 주님께서 이제 지난주 제자 두 명에게 사실상 말씀하신 거죠. 나를 따라오라. 그리고 그들은 사실상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헤어질 결심을 하고 주님의 지근거리 있었을 뿐이었어요. 그들은 결국 주님을 따르는 데서 실패했고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제자도에 관한 중요한 가르침 두 가지를 봤어요. 치러야 할 대가를 치르겠느냐. 치러야 할 대가를 치르겠느냐라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믿는 데에서는 사실상 인륜과 천륜, 아버지의 장례를 넘어서는 우선순위가 있다라고 하는 이 제자도에 관한 굉장히 주님의 급진적이고도 중요하고도 정말 거절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이것은 오안이면 X밖에 없는 주님의 굉장히 아주 도전적인 가르침 앞에 우리는 서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이제 배 오르시면서 나를 따라오라고 사실상 말씀하신 것이고, 거기서 이제 몇몇, 아마 열두 제자를 비롯한 몇몇의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배에 올라서 이제 또 다른 사역의 현장으로 가고 있는 그 길을 떠나는 자리에 계속, 지리의 이동이 계속 발생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자리를 옮기시면서 나를 따라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오늘 이 배를 타시고 그 다음에 만나게 되는 현장이 바로 이 가다라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이 가다라 지방은 아마 가장 강력한 마귀의 역사, 이 어둠의 영의 역사가 있었던 현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배 타고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 그 길은 주님이 요청하신 길이고 주님의 사명의 길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사명의 길을 가기 위하여서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계신 거예요. 사명의 길, 주님이 부르신 길이에요. 자, 그런데 주님과 함께 가는 그 주님의 그 사명의 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나를 봅시다. 24절 보시면, 24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예수께서는 주무시게 되는지라. 이 바다는 이제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사실상은 이제 호수입니다. 워낙 크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지금 어마어마한 바람에 의하여서 파도가 일었던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분명히 이 길은 주님이 먼저 부르신 길이고, 주님이 먼저 가시자고 하신 길이고, 그리고 이 바닷길 끝에 가다라 지방의 한 영혼을 구원하러 가시는 길이었기 때문에 사명의 길이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명의 길을 가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풍랑이 일고 죽음의 위협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주님과 제자의 공동체도 사실상 고난을 피해갈 도리가 없습니다. 큰 파도가 일어서 거의 죽기까지 그들의 목숨이 코너에 몰릴 정도로 사명의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길이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 갈릴리 호수는요, 주변에 이 가파른 이 협곡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바람이 한번 일게 되면은 이게 이 호수지만 이 파도가 어마어마하게 일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도 현재도 이 갈릴리 호수가 마찬가지여서 거기서 뱃일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데 지금도 세심하게 그 시기와 그 내용을 따져서 아, 이때는 뱃일을 나가야 되고 이때는 뱃일을 나갈 수 없다는 것을 딱 정해놓고 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저녁 시간 이후에 부는 바람은 매우 강렬해서 엄청난 힘으로 수면을 치기 때문에 이 높은 파도를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어요. 아마 제자들이 탄 배에 몰아쳤던 폭풍이 이 갈릴리 호수에서 가끔 일어났던 이 어마어마하게 정말 이 호수를 일렁이게 만들었던 이 바람에 의하여서 일어났던 파도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런 경험이, 저는 배 타는 게 좀 물 자체가 좀 저한테는 안 맞는 것 같아요. 되게 무섭고, 이게 저는 수영도 잘 못하고요. 그냥 저는 물에 빠지면 완전 맥주병 그냥 쏙 들어가서 별로 이렇게 배를 타본 경험도 별로 없는데, 이번에 이제 넷플릭스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의 관식이가 그 어부시잖아요. 그 한 몇 타였는지 기억 안 나는데 그 딸을 데리고 배를 한번 탔는데 그 딸이 금명이가 아빠는 이 뱃일이 안 무섭냐고 바다가 안 무섭냐고 하니까 그 어부조차도 바다가 왜 안 무섭냐고 그 어떤 것보다도 그 깜깜한 바다가 무섭다고 하는 말이 상당히 좀 공감이 됐습니다. 이 어부에게도 이 바다와 바다의 파도는 굉장히 무서운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자연의 압도적인 힘 앞에 인간은 굉장히 무력해지고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바다의 파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길을 누가 가자고 한 겁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먼저 가자고 하신 길이에요. 게다가 이 길은 주님의 사명의 길인 것이 너무 분명합니다. 그죠? 주님께서 먼저 제안하신 길이요. 사명의 현장으로 가고 있던 와중에 그래서 제자들과 우리 주님은 여기 고난의 파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해서요. 또 하나님의 길을 간다고 해서 고난과 역경이 비켜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 경랑은 사실상 하나님의 사람으로 순전하게 자라가는데 특별히 사역자들에게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데 이 경랑과 고난과 파도는 때로는 우리에게 필수 코스와도 같아요. 제가 매주일 주일 아침마다 침대에서 자리를 일어나고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늘 찬양을 이렇게 제상을 해놓고 잠을 스스로의 잠을 깨웁니다. 거의 대부분의 주일 아침마다 저는 저 신학교 초기에 이제 많이 좀 은혜를 받았던 꿈이 있는 자유라고 하는 예전에는 듀엣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홀로 활동을 하시는 한홍재 목사님의 찬양을 좀 즐겨 듣고 마음으로 많은 위로를 받아요. 요즘 같은 비트는 아니지만 기타와 피아노로 담백하게 찬양하는 게 참 좋고 언제 한번 제가 전화번호를 받아놨습니다. 언제나 한번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찬양 콘서트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는요 감리교 신학대학원 출신이신데 아주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이제 노동의 현장에서 일하셨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일하시다가 한번은 잘못 위에서 떨어지셔가지고 이 경추 3, 4번을 다치셨다고 합니다. 그분의 이제 어린 시절에는 이제 아버지가 늘 집에서 이렇게 신음소리로 끙끙대시고 누워있는 모습을 늘 보았다고 해요. 얼마나 마음이 좀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거의 뭐 청소년 시기에는 그 어머니께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군대를 다녀왔어요. 1994년도에 군대를 다녀왔는데 이제 내가 열심히 신학 공부해서 목회의 현장에 가서 열심히 일하겠노라. 비록 아버지는 몸이 약하시지만 뭐 이런 좀 포부를 가지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1994년 그 20대 그 푸른 청춘의 시기에 그 자신의 꿈을 꾸려고 할 때 어머니마저도 풍으로 쓰러지신 거예요. 이제 정말 그 20대 중반의 어린 청년이 가정을 일으켜야 되고 건사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 젊은 신학도의 마음에 얼마나 큰 아픔이 되겠습니까? 그 뒤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기도로 밀어주셔도 부족한 것이 목회의 현장인 건데 굉장히 힘든 20대의 시기를 보내게 된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가 모두 쓰러지시면서 근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음악 전공이 아니에요. 이상하게 이에게 음유를 주고 선율을 주고 가사를 주고 노래를 주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아픔이 그에게 시가 되고 노래가 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고백을 그분이 간증 다니면서 많이 말씀하세요. 그 한홍재 목사님이 작곡한 노래들이 굉장히 주옥가도 같고 그 위로의 노래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서 뭐 저와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찬양이 소원이라고 하는 찬양이고요. 이 찬양은 아주 은혜가 됐던지 일반 가수들도 많이 따라 불렀던 찬양입니다. 한번 가사 좀 올려줘 보실까요? 가사. 그가 풍랑 속에서 그가 작곡하고 썼던 가사인데요. 제가 불러드리고 싶으나 아침이기 때문에 절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리.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삶의 한절이라도 그분을 닮길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한번 가서 한번 오늘 예배를 마치시고 한번 찬양을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경랑과 풍랑과 고난을 겪은 자가 써낼 수 있는 시가 아닐까 싶은 고백을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지만 주님이 우리의 옆에 계시지만 주님이 계신 배도 때로는 고난과 경랑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이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노래를 만들어내고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내고 이 땅을 오직 주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고백과 다짐을 우리에게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길 주님 손 꼭 붙들고 그 길 가게 되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풍랑이 일던 중에 자 보실까요? 24절 마지막 부분 보실까요? 자, 그때 그러면 주님은 뭘 하고 계셨습니까?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님께서는 뭐 하고 계셨어요?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래서 이 대목에서 주님께서 주무시고 계신 것이 왜 주님께서 주무시고 계셨냐 도대체.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난무하는데 아 주님께서는 이렇게 큰 파도가 일어나고 있는 중에도 주님께서는 신적인 권위를 가지시고 이 평안의 바닷길을 가셨더라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주님이 제자들과 자신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고난에 무관심하신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고요. 아니면 주님께서 사역을 얼마나 피곤하셨으면은 이 파도가 막 일렁이는 배가 일렁일렁 거리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 배 밑바닥에서 주무시고 계신단 말이야.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해냈는데 그런데 본문 안에 해답이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이 마태복음에는 등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주님께서 배의 어떤 부분에서 주무셨는지가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져 있는데 자, 마가복음 4장 38절 올려줘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자, 주님께서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의 기록이에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되는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 주님께서 어디에서 주무시고 계셨다고 합니까? 고물에서 주무셨다고 합니다. 이 고물은요 배의 뒷부분이라고 말하고 요즘 말로는 흔히 그것을 선미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의 가장 구석쯤에서 주님께서 주무시고 계셨다는 것을 마가가 의도적으로 드러내놓고 있어요. 배의 밑창의 가장 끝에 부분에 가서 주님께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종합을 해보면 제자들이 탄 배는 바로 예수 공동체를 의미해요. 그 예수 공동체가 사명의 길을 가다가 사명의 길을 가더라도 고난을 만날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머리로 한 바로 교회 공동체였었습니다. 지금 그 공동체 속에서 주님이 계신 곳이 어디라고요? 저기 끝자락 구석 배의 고물에 주님께서 주무시고 계세요. 그죠? 이때 제자들이 주님을 깨웁니다. 거기까지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본문 25절 한번 보시겠어요? 25절.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가 이곳을 우리말로만 그냥 읽으면 그들이 좀 믿음의 고백을 한 것 같아요. 주님을 깨우면서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지금 주님을 흔들어 깨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사용된 헬라어 이 말투를 보면요. 사실상 제자들은 주님을 향하여서 굉장히 불손한 모습을 보인 겁니다. 주님이 후에 그들의 믿음 없음을 질책하시는 장면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풍랑 때문에 주님을 깨운 것은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사실상 조금 과하게 이야기를 한다면 주님을 향한 비난이었던 거예요. 이 급한 순간에 주님을 향해서 원망이 나와버리고 만 거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정도 된 겁니다. 주님 상황이 이런데 주님 대책 안 세우고 뭐 하고 계십니까? 막 주님을 막 흔들어 막 주님을 깨운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배의 풍경은요. 때로는 우리 성도와 교회가 처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를 사실상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이 교회의 구석에 밀려가 계세요. 지금 그건 겁니다. 마치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 교회들 중 주님을 교회의 머리로 모시고 섬기는 교회가 정말 얼마나 될까? 그래서 시편 기자들도 종종 주님의 임재가 인정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잠자시는 분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교회가 주님을 밀어낼 때는요. 주님의 입장에서도 그냥 주님은 배의 선미, 배의 한 구석, 배의 고물에서 주님께서는 밀려나 계실 수밖에 없어요. 그럴 도리밖에는 없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무시하게 되는 경우들이 왕왕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의도가 앞장세워지지 않을 때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교회 공동체와 우리의 삶에서 주님이 사실상 고물로 선미로 밀려나 있고 나의 생각과 나의 염려와 나의 탐욕과 이런 것들이 우리 배의 중심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6편 10편에 10절에 보면 어떤 기록이 있냐면 뭐 올려줘 보시겠어요? 시편 46편 10절에 보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고 하는 시편의 기자의 이 고백에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기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열심을 내는 일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정말로 정말로 힘든 일은요. 가만히 있는 일이 제일 힘들어요. 시편 기자의 고백이잖아요. 저의 고백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 일이 정말 힘들어요. 뭔가를 하고 어디론가 가고 어떤 말이든 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사실상은 우리에게 가장 힘든 일은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그분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일할 거야 라고 하는 주님의 그 위대한 주님의 그 세상을 향한 교회를 향한 도전 앞에 우리의 믿음의 멈춰섬이 진짜로 어려울 수 있다는 거야. 지금 게다가 오늘 본문을 되돌아가 보시면 한번 본문 보시겠어? 25절 다시 보시면 그 제자들이 나와 주님을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흔들어 깨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 기자가 굉장히 재미있는 기록을 해두었는데 여기서 깨우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헬라 말로 주님을 부활시키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에게이로 주님을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가 주님을 부활시킬 거야. 지금 주님이 잠자시고 있는 것 같아. 막 주님을 흔들어서 주님을 부활시켜요. 막 지금 역할이 완전히 바뀌어버리고 막 이 성경의 이 언어의 기록이 굉장히 그러니까 지금 이 언어의 기록 속에서 이 당시의 영적인 현실과 제자들의 그 영적인 상태를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부활시키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시키는 거고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서 무덤 속에 있었던 성자 예수님을 부활시킨 거고요. 예수께서 죽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여서 일어나시는 것이지 교회가 주님을 부활시키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럴 정도로 지금 완전히 역할이 도치되어져서 바뀌어지고 있는 사실상 이런 영적인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지금 이 성경은 이 언어로 우리에게 고발해놓고 있는 거라고요. 공포에 사로잡히자 고물에 뒤쳐져 있었던 주님을 급하게 주님을 깨워내고 있지만 결국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주님을 내 안으로 그저 모셔드리려고 하는 잘못된 제자도에 관한 고발이 여기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고 주님이 하시는 그 일이 선하신다는 사실을 다 인정하게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주님은 선한 일,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일이 옳아요. 다시요. 주님은 옳은 일을 하셔야 되는 분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일이 옳습니다. 이 믿음에 주님의 주권에 대한 고백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제자들의 어리석은 이 제자도에 관한 모습이 여기 또다시 고발되고 등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때 잠에서 깨신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십니다. 자, 26절. 자, 주님의 한번 선포를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우리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고 그래서 바람과 바다는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순식간에 조용.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꾸짖으신 것에는 주님이 이 창조세계의 주인이시고 이 배의 머리가 되시고 제자들의 수장이 되시고 이 땅을 지금도 운행하고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대목인 거예요. 주님이 바다를 꾸짖으세요. 그러자 꾸짖음을 당했던 그 바다가 잔잔하게 됩니다. 잔잔. 조용하게 됩니다. 여기 두 가지가 등장하고 있죠.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니까 제자들이 주님을 흔들어 깨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했던 그 말은 믿음의 고백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죠? 막 주님을 부활시키려고 해요. 막 제자들이 나가서 잘못된 신앙이 막 앞뒤가 지금 뒤바뀐 것이었죠.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두 번째,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합니다. 광풍 가운데 두려워한 것이었고요. 또 하나는 그들의 믿음 없음을 주님께서 질책하셨습니다. 믿음의 부족이 두려움으로 드러났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마지막 부분으로 결론으로 가면서 여기에서의 믿음이란 게 도대체 뭘까요? 믿음. 믿음.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 이게 믿음일까요?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일까요? 여기서의 믿음의 부족에서의 그 믿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주인으로서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바로 그 인정인 거예요. 세상은 시대의 조류대로 자신들의 생각대로 권력의 향방대로 돈의 위력대로 세상이 움직여지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있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주님께서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고 지금 운행하고 계시고 이 땅을 만지고 계시고 때로는 환자를 잡아서 일으켜내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주님께서 지금 여기 계시고 지금 말씀하시고 일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 제자들이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는 깜짝 놀라요. 바로 경건한 두려움이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 그러니까 26절에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하는 이 뉘앙스를 따라 그 의미를 따져보면은 왜 아직 믿음이 없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산상수훈과 앞선 여러 가지의 기적들로 너희들에게 보여주었잖아 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속마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오늘까지 왕성하게 일하시면서 우리 주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가 되시고 주님께서 이 땅의 왕이 되심을 주님은 사실상 이미 선포하신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공생애 기간 동안에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일에 집중하셨고요.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1대1로 도제식으로 때로는 가르치셨고 소급으로 가르치셨고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차근차근 가르치셨고 자세히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얼마나 집중했던지 가족들을 외면하면서까지 제자들을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나는 부르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정도로 주님께서는 제자 훈련하는 일에 한 사람 한 사람을 키워내는 일에 집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은 가까이서 예수님을 통하여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을 배울 수 있는 그 특권을 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에 대하여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했고 오늘 본문에서 명확히 그것이 드러나고 있고요. 그죠? 여전히 지근거리에 주님을 가까이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본질을 모르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면 그것만큼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없을 수 없어요. 주님은 다시 그들에게 풍랑을 잔잔케 하심으로 주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을 가르치시면서 한번 볼까요? 자, 풍랑을 잔잔케 한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진가? 27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2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지금 뭡니까? 이 기적의 결과 제자들에게 어떤 고백이 지금 일어나게 된 거예요? 도대체 이분이 어떠한 사람? 기적의 결과, 치유의 결과, 사역의 결과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주님 도대체 당신 어떤 분이십니까? 그죠? 주님, 당신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저에게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게 더 나아가서 이 온 우주와 이 광활한 이 지구 위에 당신이 도대체 어떠한 분이시기에 지금 일을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라고 하는 건강한 신앙 고백과 그 의문과 그 질문으로 나가줘야 된다는 거예요. 앞서 제자들은 두려워했었죠. 여기 27절 다시 한번 보세요. 저 앞서는 두려워했지만 부정적인 감정이었죠.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이, 즉 제자들이 놀랍게 여기게 됩니다. 아주 놀랍게 새로운 놀람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죠? 전에는 두려움이었고요. 공포였고요. 주님에 대한 잘못된 신앙 고백으로까지 막 주님을 우리가 부활시켜야 되라고 하는 잘못된 신앙 고백으로까지 이어졌던 부정적인 감정이었다면 주님의 사역을 맛보고는 그들이 여기서 주님을 놀랍게 여깁니다. 여기서 느끼던 두려움은 완전히 다른 성질의 것의 두려움이었어요. 이것을 경건한 두려움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고요. 여기서 놀랍게 여겼다. 새로운 두려움, 새로운 놀람이 여기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안전하던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알게 될 때 우리 가운데 새로운 두려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를 떨게 만들었던 그것보다 더 위에 계신 분이 여기에 지금 살아계셔서 일하시고 계시구나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그분을 모시게 될 때 이전 우리를 두렵게 했던 것들은 더 이상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죠? 사랑하는 종함제일교회 여러분. 저 여러분의 삶 속에 또 우리 종암제일교회 이 경건한 놀람, 경건한 두려움이 회복되어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심지어 지금 현재 이 자리에 계시고요. 주님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아니하시나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그 깊으신 속뜻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통하여 계시된 대로 주님은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잡아 흔들어 깨울 필요 없고요. 주님은 스스로 죽음의 권세를, 죽음의 저 돌문을 밀어버시는 분이시고요. 주님이 우리를 부활시킬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말씀 앞에 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이번 한 주간을 살아내는 동안에도 진리의 말씀을 열어서 묵상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 주시고, 그 가운데 거기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다 드리겠다 고백하게 되어 주시는 복되고 놀라운 기적이 다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